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 땅의 것으로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는 잘 통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통하지 않는 것은 뭐 둘째 문제고 일단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재미없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뭐 아파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신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뭐 돈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뭐 세상의 뭐 정치 얘기 그런 거 전혀 나올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올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한 그런 얘기밖에 나올 것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재미가 없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과의 대화는 재미도 없고 또 서로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사는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서로 막힐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차를 타면서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이런 그 광고가 나옵니다. 손님이 오면서 어떤 선물을 사올 때에 그냥 오지 뭐 이런 선물을 사옵니까? 그것을 대구말로 딱 두 글자 줄이면은 뭐라 합니까? 먹고 이렇게 줄인다는 거예요. 저는 대구 본토 사람이 아니어서 발음이 문제가 있지만은 먹고일 때에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 말을 쉽게 알아듣지를 못할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전라도 사람들은요 대화할 때에 거식이란 말 가지고도 모든 대화가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 저기 가서 거식이 좀 가온나? 그러면은 원하는 걸 가져옵니다. 너 어제 거식이 봤나? 참 거식이야 돼? 다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라도 사람들만이 알아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동네에 사느냐? 그런 것 가운데에서 서로 대화가 소통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쨌든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세상 얘기, 우리가 사는 얘기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되려면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에 우리 관심이 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마음 두고 있는 그것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을 들으면은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가령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교회 헌금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온다면 안 되겠죠. 그게 이미 이제 마음이 서로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어떤 교회에 헌금을 하라 어떤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또 살아왔던 어떤 그 모든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말로 결국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 대화도 항상 그런 식이었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또 대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아예 안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자꾸 꽉 막힌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기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마디로 경력자들 아닙니까? 3년 경력. 그러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뜻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직장 생활에서 3년 경력이면 이건 작은 경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어요? 풍을 음락합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뭐 이런 말도 있는 판국에 예수님의 제자 경력이 3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면은 아, 그런 말이 이런 말이고 알아듣고 거기에 바른 대꾸가 나오는 것이 다당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요. 뭔가 현문 우답을 하는 그런 그 모습만 보이겠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 때문에 논의를 하면서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그런 걱정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이 좀 애매한 말이기는 합니다. 누룩은 떡 만들 때에 밀가루에 넣어서 밀가루 부풀려가지고 떡을 맛있게 하는 그런 용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말을 떡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란 기적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먹였다. 그 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또 그게 한 번만이 아니고 또 다음에 떡 일곱 개로 4,000명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 그런 기적을 반복해서 체험한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다면은 적어도 떡에 대한 문제만큼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몇 개 안에 떡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을 했으니까 아 예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이구나, 떡에 대한 문제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구나, 그것만큼은 그들이 좀 깨달아 알았어야 그게 기적을 체험하는 보람이고 열매라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 우리가 그 문제로 걱정을 한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몽땅 까맣게 잊고 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을 잊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떡이 없다, 먹어야 되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다는 것으로 서로 논의하냐 걱정하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책망을 하신 적이 이제 몇 번 나오죠. 성경에 그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잇바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말한 믿음이 작은 자가 누구냐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한 사람을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한마디로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 뭡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삶의 문제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런 뜻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8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가시는데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풍랑 때문에 배가 파손될 위기에 이르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다에 풍랑이 인다.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한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이건 역시도 삶의 문제예요. 그 제자들에게는 현실의 지금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흔들면 내가 죽겠으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 작은 것에 속한 그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풍랑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그들이 알았고 또 그걸 믿었다면 풍랑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풍랑까지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죽겠다. 호들갑을 떨고 전전긍긍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보면은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막 부는 걸 보고 무서워해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한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도 역시 현실의 문제에 베드로가 빠진 거죠. 내게 지금 닥친 현실의 문제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이 성경에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것으로 말씀했을 때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이걸 가지고서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자들은 칠병이어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떡의 문제가 해결되버리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떡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겠죠. 떡 몇 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적어도 떡 문제 가지고는 걱정하지 말아야 옳지 않느냐는 것. 그게 우리의 타당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떡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했다면은 한번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떡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있으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이 나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전에 기적을 한번 체험했으니까 그 체험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려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 이 그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다음부터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 그 기적을 믿으면서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는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병들로도 걱정 없고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공부를 못해도 근심되지 않고 돈 없어도 편안하고 세상 일이 안 돼도 두려움이 없고 그저 편안하게 천국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 됩니다. 누가 안수하니까 사람이 쓰러지고 뭐 방언을 하고 병이 나는 그 체험을요 한 번이 아니고 뭐 열 번을 백 번을 한달지라도요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을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사람에게 있는 자존심, 욕망 이걸 없애지를 못해요. 사라지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은요 기적을 백날 체험해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라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향할 때에 홍해가 딱 가로막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시고 그 백성 수많은 그 백성들을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쉽게 보셨잖아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 큰 그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옆에는 그 바다 물 기둥이 딱 지금 가로막고 있고 그 가운데로 사람들이 딱 걸어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체험 속에 들어있다고 보세요. 그 순간만큼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구나. 정말 우리를 돕고 있구나. 그걸 실감하지 못할 바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 실감을 하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바다를 딱 건너니까 홍해 그 바다가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건너지마다 애굽 군대가 몽땅 다 몰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 번 다시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이지만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물이 없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체험했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괜찮다 걱정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를 이런 물 없는 현장에 집어넣느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기적에 무슨 작용이 있습니까? 이 원망하는 게 뭔가 현실과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 원망하니까 바위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냥 어떤 오아시스를 발견케 해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그 바위에서 물이 막 나오는 그걸 체험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그들이 물을 마시면서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얼만큼 그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먹고 마신다는 거 다 현실의 그런 문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만나라는 거 우리는 그 뭐 상상도 못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 보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상상하지만은 이스라엘 그 직접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만나를 내려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쪼가리 하늘을 먹겠습니까 그들이?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 생각나서 또 원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기적을 계속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그들이 변한 것이 뭐냐 말입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기적의 음식이거든요. 그 기적의 음식을 이스라엘이 한 번이 아니요 매일매일 먹습니다. 매일매일 체험을 해요. 그렇게 매일 기적을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기를 못 먹는다. 고기가 없다.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이 우리를 현실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싶고 편히 살고 싶고 내 자존심 세우고 싶고 그런 욕망들 그런 우리 마음들을요 기적을 체험만 해결되더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기적이라고 하는 뭡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순간 잠깐 동안 희열입니다. 내가 이걸 체험했구나. 잠깐 동안 희열과 같은 마약이에요. 그것은. 마약 같은 것입니다. 사람 환각에 빠지게 하죠. 기적이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내 인생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그런 기적을 원하고 또 강남 어딘가에 조상이 사둔 땅이 발견되는 그런 기적을 또 상상하기도 하죠. 하루아침 인생 역전. 교회가 이런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기적을 수단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또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도한 병이 낫는다는 말, 그러면 사람에게 손을 대면 사람이 쓰러져 넘어가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말이죠. 내게 오면 이런 신비한 어떤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매료되면서 많이 몰려든단 말입니다. 요즘 그 기독교에는 하다하다 이전에 희한한 어떤 그 기적 주장을 하는 집회도 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썩은 이빨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 금이빨을 빼앗는다는 이런 그 집회도 있어요. 썩은 지가 금이빨을 빼내버리는 거. 요즘 금값 올랐는데 또 작은 키가 커진다. 이런 그 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또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내 이빨이 금이빨 되었다 간증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또 있습니다. 박아놓죠. 그렇게 이 사람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집회 사람들이 이제 그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썩은 이빨이 금이빨을 베었다고 합시다. 그 금이빨 체험 하나로 평생 정말 그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금이빨 변한다 했던 그런 집회, 키가 커진다? 그런 집회에 도착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더 낫고 싶은 욕망이란 말입니다. 키가 작다? 자존심 문제거든요? 키가 커진다? 그 자존심 세워지는 겁니다. 그 욕망 쫓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이가 믿음의 삶을 방해됩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키 작은 것이 우리가 줄을 쫓는 믿음의 길에 방해됩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쪽에 자꾸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믿음의 문제가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키가 기도회가 커진다면 분명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큰 키가 기도회가 가지고 작아지면 그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그건 어떤 거예요? 작은 키가 기도회 커지면 기적입니다. 그러면 큰 키가 기도회가 작아져버리면 그건 뭐냔 말, 그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원합니까? 큰 키가 작아지는 그런 기적을 원하지 않잖아요. 다 작은 게 커진 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게 욕망이라는 거죠. 믿음을 쫓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그런 기적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한 욕망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욕망을 따라 흘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어떤 기적이라 할지라 그것이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는 거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체험을 그런 일을 내게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신자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는다면 그것은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건강을 하고 병들고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죽게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럴 때 이제는 건강하든 병들든지 간에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라면은 기적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고 따라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 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적을 체험해야 그것이 믿음의 증거다,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 바로 그것을 사두개인의 바리새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그게 믿음 있는 표적이다. 그게 증거다. 그런 가르침.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보여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표적이 없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면 적어도 그런 기적쯤은 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혹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런 놀라운 역사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이 현장에 성령이 함께한 그 현장에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요 세상에 치게 살던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으로 이런 역사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살던 그런 사람이 낮아진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게 진짜 역사라 그 말입니다. 잘 되고 싶고 싶던 그런 욕망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게 헛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다만 예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뀌었다 바뀌었다는 거 그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에 속해 살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대로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기적의 체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역사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기적은 기적으로 여기지를 않으려고 해요. 기적이라면 적어도 눈에 보이는 뭔가 신비스러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그런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이고 바로 그걸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자가 삼가야 될 교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참된 성령 역사는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밀쳐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했고 그것이 우리가 삼가야 될 교훈이라 잘못된 교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교훈입니다. 믿음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확인하려고 한 순간 매일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일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주의 일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주의 일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왜? 자꾸 보는 게 길이, 보는 것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욕망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해요. 그래 많은 신자들이 그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말한 대로 자꾸 내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걸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체험을 하지를 못했으니까 결국은 믿음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말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신다. 지금도 매일같이 쉬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자리하는 것이지, 내가 보고 체험했다는 그것이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병이여 칠병이여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걸 좀 잘 알았으면 합니다. 병나는 기적 체험을 하고 그 어떤 신비한 현상을 체험을 했다고 해도 사람은 여전히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해요. 그것을 안다면은 기적의 체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은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끝까지 바라보고 쫓을 것은 내게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말한 사람들도 예수님 구원의 능력이다, 이걸 얘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적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눈을 뽑을, 눈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잘못된 교훈,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적이 없이는 우리가 신자 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고 악한 게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용서가 되고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다. 내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용서가 되고 깨끗한 자로 여김받는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소경의 눈을 뜨는 것, 안진맹이 일어나는 것, 그런 기적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걸 체험해도 그 체험이 여러분께 줄 것은 없습니다. 일순간의 만족, 희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심심해지면 또 다른 기적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받은 사람은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들은 유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신자 삼가해야 될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를 마십시오.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신자는 다른 기적 체험할 필요 없이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참된 표적,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신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게 되고 십자가에서 내 구원을 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이 가능하니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 십자가를 들고 오지만은 기적을 말한 사람들은 방언을 들고 오고, 뭐 귀신 쫓아내는 그걸 들고 오고, 병나는 걸 들고 오고, 그런 걸 들고 와요.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헛된 욕심을 들고 오는 게 그런 잘못된 교훈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성령 역사로 얘기하죠. 하지만은 여러분께 참된 기적의 사건,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 그 안에 충실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예수 안에서는 적어도 이 땅의 떡의 문제, 뭘 입고 마시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염려거리가 안 된다는 것. 그게 주 안의 세계라는 것. 그걸 우리가 놓치지를 말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기적 안의 신자는 현실의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께 매일같이 역사하시고 역사하며 붙들어가면서 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병 나도 곧 죽습니다. 째째하게 그런 그 뭐 잠깐 동안의 그런 현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면서 의로 생명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두시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기적의 사람들이다. 여기에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사건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눈 돌린 어리석음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적의 사건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적을 맛보아 알면서 평강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